VOA 세계 뉴스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개회식 연출 담당자가 해임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오늘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개폐회식 연출 담당자 고바야시 켄타로 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지난 1990년대 제작된 꽁트에서 유대인 대량 학살 놀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꽁트 영상이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확산되면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많은 관계자들에게 폐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대계 국제인권단체인 사이먼 비젠털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 인물이 도쿄올림픽에 관여하는 것은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어제 도쿄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부는 도쿄올림픽과 우리 선수에 대해 최고 단계 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면서 방역 기간, 코로나와 관련한 엄격한 절차와 예방책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조기 호응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예방한 셔먼 부장관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과 대북정책 관련한 긴밀히 조율된 노력을 함께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선 미한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 재개와 미한 동맹의 포괄적 강화, 발전을 위한 후속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방문에 앞서 셔먼 부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겨냥하기 위해 한미 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인도양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당국이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다가스카르 검찰청은 오늘 지난 수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안드리 라주엘리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음모를 꾸민 외국인을 포함해 용의자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 수반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을 제거하고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용의자들은 지난 20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다가스카르 공안부는 어제 성명에서 용의자 6명을 체포했다며 이 중 1명은 외국인, 2명은 이중 국적자, 나머지 3명은 마다가스카르 국적자라고 밝혔습니다. 라졸리에나 대통령은 대선에서 상대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재소까지 하는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 후에 지난 2019년 취임했습니다. 수감 중인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대변인에 대한 가택 연금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카리 야르미 씨 대변인 변호인 측은 러시아 법원이 어제 야르미 씨 대변인의 가택 연금 기간을 내년 1월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르미 씨 대변인은 지난 2월 나발리 지지 시위에 참가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가택 연금됐습니다. 야르미 씨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법원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엄격한 법 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1살인 야르미 씨 대변인은 2014년부터 나발리의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나발리는 지난 2월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가 자이르 보우스나르 브라질 대통령의 채널 영상들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채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켜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매우 신중한 검토를 거쳤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지위나 정치적 이념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리아 치료제나 구충제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거나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내용 또는 마스크가 바이러스 막사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는 주장 등을 담은 내용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시청자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정적들을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주장과 백신에 대한 의심 또 마스크 착용 반대 등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해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의 지침에 반대하는 내용을 발표해 사용 수칙을 어겼다면서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고대 이집트 도시에서 귀한 유물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4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군함 잔해와 또 장례용 단지 등이 발굴됐는데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 건설을 위해서 지배했던 지중해와 나일강이 만나는 항구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 유적을 탐사하고 있는 이집트와 프랑스 발굴팀의 공동 성과입니다. 이집트 나일강 일대에는 지진과 해일로 물속에 갇혀있는 고대 유적과 보물이 많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군함 잔재는 기원전 2세기경 아문신전이 무너지면서 함께 침몰했던 나일강 유역항에 아주 최적화된 외형을 가진 25m 길이의 배에서 나온 것인데요. 당시 드물었던 그리스 고속선의 흔적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설명했습니다. 또 기원전 4세기에 건설된 이 아문신을 모셨다는 아문사원에서도 장례식에 사용된 단지가 나왔는데요. 이집트 관계 당국은 파라오 왕조 말기에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했던 그리스 상인, 그리스 무역상의 존재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가치의 발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지난 1999년부터 수중 모래 속에서 고대 도시 헤라클레온 발굴을 시작했고요. 사원의 그리스 도리아식 기둥과 건물 잔해 사이여서 아주 온전한 형태의 의식용 유물과 도자기, 청동 동전 수백 개를 발견했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언론사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이죠. 뉴스 사용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가 지나가고 7월 23일 금요일 북한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양강도 지역만 나한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금요일 아침 풍산과 삼지연 기온이 15도로 가장 낮고 황해도 해주는 26도에서 시작됩니다. 삼지연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고 나머지 동쪽 지역은 30도 안팎, 서쪽 지역 대부분은 33도 이상, 자강도 이천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 기원 2차 조사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이 정치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건설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쿠바 시위 진압에 책임이 있는 관리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는 건가요?
네, 이 정이신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WHO 계획이 정치화했으면 중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기원 2차 조사도 역시 중국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내 기원에 관해서 다시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 대상에 이 중국 우한에 있는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현지 시장들이 포함됐습니다. WHO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조사 계획을 이번 달에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왜 이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건가요?
네, 정의심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WHO가 이번 조사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규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항목에 올린 걸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WHO가 이 연구소를 먼저 조사하겠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곳이 중국 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 등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이 연구소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중국이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을 거라는 주장부터 실수로 바이러스를 누출했을 거라는 주장 등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었고요.
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기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의심 부주임은 WHO의 2차 조사 계획이 상식을 존중하지 않고 과학에 대한 오만함을 보여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정의신 부주임의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기존 중국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이 위안지밍 우한 국가생물안전실험실 주임도 이런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그는 실험실이 문을 연 지난 2018년 이후에 바이러스가 외부에 누출되거나 연구원 안에서 연구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한 연구소 발언설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의 2차 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정의신 부주임은 중국 정부가 이미 코로나 기원 추적과 관련한 권고 사항들을 WHO 측에 제출했다라면서 이번 2차 조사 계획의 조건들을 중국이 승인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코로나 기원 추적 문제를 과학적인 문제로 다루고 이 정치적인 간섭을 모두 없애달라라고 WHO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WHO가 코로나 기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차 조사를 했을 때는 중국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월에 WHO 조사단은 우한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원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WHO 조사단은 그때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네, 당시 조사단을 이끌었던 이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실수로 바이러스가 누출되는 일이 극히 드물다면서 이 조사단이 연구소 내 실험실 활동과 운영 상태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바이러스로 누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시 WHO 조사가 졸속이었다면서 조사 결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조사단이 한 달 일정 중에서 2주는 격리 생활을 했고요. 본격적인 현장 조사는 단 2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이 중국 장국 통제 아래 진행됐고요. 또 가는 곳마다 삼엄한 경비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 WHO의 코로나 기원 2차 조사 계획은 아무래도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7월 초에 코로나 기원 조사가 바이러스 확산 첫날에 대한 원 자료가 없어서 한계가 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관들에게 협조하면서 투명하며 공개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난 1차 조사에서 공유하지 않았던 원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은 코로나 기원에 대한 중국 측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WHO 측에 제출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한 바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하 정보기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조사 노력을 해가하라고 올해 초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독일이 논란이 많았던 러시아 가스관 문제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나라가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미국과 독일이 이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 건설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스관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이죠?
네,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이 발트해를 지나 이 독일로 들어갑니다. 길이가 1230km에 달하고요. 건설비는 약 11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현재 98% 정도 완성됐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가스관 건설에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 미국 정부는 가스관이 연결되면 이 유럽 나라들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네.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 얘기하면 꼭 우크라이나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기존의 가스관이 우크라이나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가스관이 자국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연결되면 우크라이나의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가 러시아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최근에 관계가 악화한 이 우크라이나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이 노르드 스트림 2 가스관 연결에 합의를 해준 이유가 뭡니까?
네. 러시아가 이 가스관을 우크라이나나 다른 중부 동부 유럽 나라들을 겨냥한 무기로 에너지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독일 측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어떤 지렛대로 쓰는 것을 막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가 만일에 가스관을 써서 우크라이나나 영내 다른 나라들의 해를 주려고 시도하거나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제재를 부과하는 등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이 가스관 연결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할 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관 연결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달랠 방안은 있는 겁니까?
네, 독일이 이번 합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만든 이른바 녹색 펀드에 최소한 1억 7,500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 녹색 펀드가 약 10억 달러 규모인데요. 그런가 하면 오는 2024년에 끝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스 운송 협약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독일 측이 약속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쿠바입니다. 쿠바에서 최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쿠바 관리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네요.
네, 줄리 정 미국 국무부 서방구 담당 차관보 대행이 어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는 우리는 반정부 시위 진압에 책임이 있는 쿠바 관리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쿠바에서 일어난 시위가 상당히 큰 규모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11일에 수도 아바나를 포함해서 쿠바 내 몇몇 지역에 수천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시위가 공산당이 장기간 지배한 쿠바에서 지난 몇십 년 새 가장 큰 규모였는데요. 당시 시위대가 경찰차를 뒤집거나 구경 상점을 습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쿠바에서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난 겁니까?
네, 경제난과 자유 제한 그리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항의한 겁니다. 시위대는 자유를 원한다, 더 두렵지 않다, 또 공산주의를 무너뜨리자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시위대에 대해서 쿠바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그렇습니다. 경찰이 투입해서 시위대를 대거 연행하고 추가 시위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시위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쿠바 정부가 한때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쿠바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줄리정 차관보 대행이 트위터에 우리는 자유를 요구하는 쿠바 사람들을 겨냥한 단합과 폭력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억압, 또 인권 침해에 관한 쿠바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쿠바 시위대의 요구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죠.
네, 줄리정 차관부대행은 이 미국 정부는 쿠바인들의 염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 지역 협력국들과의 외교적 접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이 쿠바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 성명을 내고 이 쿠바인들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로운 시위와 자유롭게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권리 등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면서 쿠바 정권은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실제로 이 쿠바인들을 도울 방안을 국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계 미국인들이 쿠바로 보내는 돈이 도중에 삭감되지 않은 채 현지 가족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송금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하라고 국무부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줄리정 차관부 대행도 어제 트위터에 이런 대통령 명령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12살 미만 어린이들도 곧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게 될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에 있다고 21일 열린 CNN 타운홀 행사에서 설명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2차 대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선수단의 동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12살 미만 어린이들도 곧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거라고요?
네, 12살 미만 어린이들도 조만간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CNN 주관 타운홀 주민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정확한 날짜를 학자들이 대통령에게 약속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일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 늦어도 10월에는 최종 승인이 나올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전망했는데요. 다만 궁극적인 결정은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전문가들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 학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늦어도 올가을에는 미국 전체 인구가 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는 12살 이상이 접종 대상인데요. 이걸 모든 연령대로 넓히기 위한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백신 개발 업체들과 관계 당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인 접종률은 빠르게 올라가다가 6월쯤부터 둔화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과연 백신을 맞아야 할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날 타운홀에서 언급했습니다.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은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진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서 어려운 국면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자, 백신을 맞아야 할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불신 여론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의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신체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보는 사람들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견해인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반감과 의심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 백신 접종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화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에서는 지지층을 향해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백신 주사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사람의 팔에 놔야 한다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조했는데요. 이 문제는 전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백신 관련 사안에 대한 허위 정보를 경계하라고 미국 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문제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시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야당인 공화당의 맥코넬 대표가 백신에 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거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평가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 공화당 내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공화당 내 주요 인사는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가 대표적입니다. 정치적으로 벌이는 백신 접종 논쟁이 우스꽝스럽다면서 이 접종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손해를 끼치며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 콕스 유타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백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지지층을 말 그대로 죽이는 길이라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21일 타운홀 행사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죠. 이 코로나 사태, 백신 문제 외에 또 어떤 사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경제 문제도 이날 행사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최근 부양책 실시 등의 효과로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침체했던 미국 경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말인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회복세에 있다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두 가지 쟁점 사안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상원에서 논의하는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타협안, 또 다른 하나는 하원에서 추진 중인 의사당 습격 사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안건인데요. 이두 가지 사안 모두 순조롭게 처리될 걸로 낙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4년 동안 우물에 독을 너무 많이 타서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미국 사회 일각의 극단적인 여론과 음모론 또 정치적 양극화 사태를 지적한 겁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진정 자신 미국의 위치로 되돌아왔는지 전 세계가 확신하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야, 자, 세계 속에서의 미국의 위치를 언급했는데, 자, 대외 관계 또는 국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비민주적인 중국에 대응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똑똑하면서 정말로 거친 남자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평가했는데요. 시 주석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주의 진영은 함께 일어서야 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고요?
네, 기대 수명이 77.3세인데요. 전년보다 1.5년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1일 2020년 미국인의 기대 수명 잠정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의 기대 수명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크게 감소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올해 초에도 기대 수명 관련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CDC가 지난 2월에 관련 수치를 발표했었는데요. 그건 지난해 1월에서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만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당시 기대 수명의 추정치가 77.8세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수치가 77.3세였으니까 이보다 반년이 더 줄어든 겁니다.
네. 자, 기대 수명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기대할 수 있는 수명입니까?
네, 이 기대 수명이란 게 그해 태어난 신생아가 현재의 사망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몇년 동안 살수 있을지 예상하는 연수를 말합니다. 한 나라 인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1년 반이나 줄어들었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가장 큰 요인인 걸로 CDC가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줄어든 기대 수명의 약 74%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때문이라고 CDC 측이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는 330여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았고, 이 사망자들 가운데 약 11%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말고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약물 오남용이 커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비록 적은 수치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 오른 것도 이 기대 수명이 줄어든 데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전체 미국인의 기대 수명 수치 가운데 인종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까?
네,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의 기대 수명이 78.8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백인이 77.6세, 흑인이 71.8세를 기록해서 가장 낮았는데요. 하지만 1년 전과 비교해서 중남미계의 기대 수명은 3년이 줄었습니다. 15년 전에 이 중남미계의 기대 수명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른 인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인의 기대 수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6세인데요. 역시 전년보다 1.2년 줄어서 2002년 이후 기대 수명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흑인의 기대 수명은 71.8세로 이 인종별 분류에서 가장 낮게 나왔는데요. 흑인도 1년 만에 이 기대 수명이 3년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1930년대 중반 벌어진 대공황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연간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네. 자, 백인보다 흑인과 히스패닉의 기대 수명이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흑인이나 히스패닉, 중남미계의 경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데다 주거 환경이 좀 밀집돼 있고 또 저소득 계층이 많은 게 기대 수명을 줄이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기저 요인들 때문에 코로나 이 팬데믹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반면에 백인들은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게 약물 오남용이었다고 이번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여성의 기대 수명이 80.2세입니다. 전년보다 1.2세 줄었고요. 남성은 74.5세입니다. 전년보다 1.8년이 줄어든 걸로 나타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남녀의 기대 수명의 차이도 5.1세에서 5.7세로 더 늘었습니다. 성별 기대 수명의 차이는 지난 2010년에 4.8년까지 줄었다가 다시 남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또 생활 환경이 더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자, 지난 몇 년간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인 기대 수명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78.8세를 기록하면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0.1년이 줄었고요. 2019년에 78.8세를 기록하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대 수명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추세를 보일까요?
네, 지난해 기대 수명이 크게 줄기는 했지만, 이 많은 청년들이 희생됐던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와 비교하면 이 감소폭이 좀 적은 만큼 기대 수명도 다시 회복될 거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들 사이에 최근에 델타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고,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인구 대부분이 이 청년층, 젊은층들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은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23일 개막하는 도쿄 여름철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단이 결전 채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죠.
네, 620여 명 규모의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이 도쿄에서 출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 올림픽은 당초 작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한해 연기가 됐는데요. 이 팬데믹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년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주요 경기들이 관중 없이 진행되게 되고요. 북한의 경우 아예 이번 대회에 불참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팬데믹 와중에 진행되는 이 지구촌 최대 체육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고위급 인사들의 도쿄행 소식도 들리네요.
네,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3일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이질 여사는 전날인 22일 도쿄 현지에 도착했는데요. 올림픽 관련 주요 행사를 현지에서 주관하고 나루히토 일본 천황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부부와 만찬도 진행하는데요. 일본행 비행편에 알래스카주를 이질 바이든 여사가 경유를 했었습니다. 이 귀국길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와이에 들를 예정인데요. 현지 주둔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에 코로나 백신 접종 독려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번 올림픽은 현지 응원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은 어떻게 이 올림픽 경기를 지켜보게 됩니까?
네,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가 중계를 담당합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 7천여 시간 분량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만 올림픽을 향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도쿄대회에 별다른 흥미가 없다고 밝힌 사람이 60%에 달한 것으로 마케팅 전문 업체 제타글로벌의 최근 조사에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인들이 특히 관심이 높은 올림픽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체조 경기의 시청률이 가장 높을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여자 체조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33%로 제타글로벌 조사에 집계됐는데요. 미국 여자 체조 대표 시몬 바일스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4관왕에 오른 뒤에 이번 도쿄에서 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체조 대표 선수단에는 한국계 선수가 포함돼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릴 때 미국 콜로라도로 입양된 율 몰다워 선수입니다. 최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선전한 것을 기반으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겠다고 22일 BOA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이 몰다워 선수의 각오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네, 자신을 포함한 미국 남자 체조팀 소속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과 몸 상태로 이 올림픽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going to be a good Olympic Games, and individually, I think you know we have potential to have guys in event finals, all-around finals, and have contention to get medals there too.
네, 좋은 올림픽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결승전에 도달할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미국 대표팀에 많다고 이 몰다와 선수는 강조했는데요. 이 본선이 열릴 도쿄 시내 경기장에서 실전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했는데 실수 없이 거의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자나도 얼마 전에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이 해당 인물은 예비 선수였고 주전들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고 몰다와 선수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정책과는 별도로 미국 대표 선수단 내부적으로 특별한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us, we just have to stay in our hotel rooms. We're not staying in the Olympic Village. We have our own separate hotel. And, you know, we have to, you know, wear our masks, make sure, you know, we're keeping everything sanitized and just being extra careful.
네, 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선수촌에 미국 선수들은 입촌하지 않고 미국 체조 대표 선수들은 별도 예약한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품들을 소독하면서 모든 것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몰다와 선수는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이 올해 초 호주에서 언론 기업인 뉴스 코퍼레이션과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뉴스 코프는 그 전달에 인터넷 검색 업체인 구글과도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뉴스 사용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뉴스 사용료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사용 대가로 언론 매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Google is making changes to the way it handles news content in an apparent attempt to appease news providers.
그동안 거대 인터넷 기업들은 아웃링크, 즉 자사 플랫폼에서 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만든 언론사 페이지로 직접 연결해 준다는 이유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뉴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언론사에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언론 매체 경쟁력이 약해지는 등 시장 왜곡이 심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뉴스로 인터넷 접속 건수를 늘려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지만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At a time when newspaper circulation is declining rapidly around the world, FT.com says its subscriptions are up 22%.
실제로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는 지난 2008년 378억 달러였던 신문 광고 매출이 2018년 들어 143억 달러로 줄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반면 독일 통계 사이트인 스테디스타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구글 광고 매출은 210억 달러에서 1160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몇몇 나라가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호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주 의회는 지난 2021년 2월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사용자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도록 촉진하는 건데요. 협상에 실패하면 조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The surprise move comes after reports that News Corporation Chairman Rupert Murdoch is in discussions with Microsoft.
당초 구글은 호주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며 호주 의회가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의회가 실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자 구글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프 등과 사용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도 법안 통과에 앞서 호주에서 뉴스를 게재하는 것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결국 뉴스코프와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의 사례는 호주와 비슷한 정책을 추구하는 다른 많은 나라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EU 회원국들과 영국, 캐나다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안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뉴스 사용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최고액권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지폐에 있는 얼굴 중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단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건국 선조들 중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못지않게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자, 발명가, 사업가, 음악가, 교육자, 외교관, 정치인, 독립운동가 등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인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우선 정치가로서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프랭클린이 정계에서 활동한 건 1770년대 약 30년간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독립을 추진하고 영국과의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프랭클린은 미국에서 영국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던 1757년 영국에 파견돼 교섭을 벌인 끝에 아메리카 식민지에 자체 과세권을 획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이 식민지에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 갔습니다.
또 1764년에는 영국이 식민지에 각종 인쇄물에 매기는 세금, 즉 악명 높은 인지세를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전쟁 중에는 펜실베니아주 대표로 제2차 대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륙회의는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프랭클린은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5명의 위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서는 나중에 3대 대통령이 된 토머스 제퍼슨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문장을 고치고 선언서 최종안을 만드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프랭클린은 뛰어난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는 1776년 프랑스 주재 대사로 갔습니다. 그때 파리 조약이란 걸 체결합니다. 그 조약은 독립전쟁, 즉 미영전쟁에서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해 프랑스는 미국의 병력과 자금을 지원해 미국 독립에 큰 힘이 됐었습니다.
독립전쟁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승리한 뒤 영국과 협상을 할 때는 미국 대표로 참석해 13개 식민지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조약을 맺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 200여 년 동안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 미국 독립과 관련한 여러 문서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건국 선조들 중 프랭클린은 유일하게 주요 문서 4건에 모두 서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문서란 독립선언서, 헌법, 파리조약, 프랑스와의 동맹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만 학교라고는 겨우 2년밖에 다닌 적이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6년 1월 미국 동북부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가난한 청교도 조슈아 프랭클린의 17자녀 중 15번째 아이였습니다. 그의 생모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8남매를 낳았는데 아들로서는 그가 막내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집이 가난해서 정규학교에는 8살 때부터 2년간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터득한 방대한 지식은 모두 책이나 경험을 통한 독학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도 가난해서 집안일을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일을 돕다가 12살 때는 형이 운영하는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5년간 여기서 일하며 인쇄 기술을 익히고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글 쓰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 후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실업자인 프랭클린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떠돌던 끝에 한 인쇄소에 취직을 했습니다.
워낙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 빠른 시일 안에 인쇄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728년 인쇄소를 차리고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의 지폐 인쇄권을 확보하면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인쇄업에 그치지 않고 신문 발행에 뛰어들었습니다. 1729년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는 신문을 발행했습니다. 가제트는 당시 미국 정치인들이 매우 즐겨 읽는 신문이 됐습니다.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프랭클린은 신문에 만화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1732년부터는 가난한 리처드의 연감이라는 책을 매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감은 날짜뿐 아니라 곳곳에 사화, 교훈적인 글, 삶의 지혜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26살의 청년이 내놓은 이 책은 25년 동안 꾸준히 발행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내 생애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겨준 출판물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무려 400쇄 이상이 발행된 이 책은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선물하는 책 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력이 생기자 그는 점차 사회운동에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재력을 갖기 이전부터도 프랭클린은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727년에는 미국 최초의 공공조직인 가죽 앞치마 클럽, 레더 에이프런 클럽을 결성했습니다.
도덕과 정치, 철학 등에 관해 토론하고 회원들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쓰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클럽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결국 국립도서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랭클린은 국립도서관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의 최초의 소방국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744년에는 아메리카 철학협회를 결성했습니다. 1751년에는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펜실베니아 대학은 하버드, 예일 등 미국 최고의 명문 사립대학 그룹인 아이비리그 10개 대학의 하나가 됐습니다. 1737년부터 16년간은 미국 우정국장으로도 일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자연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42세 때부터는 사업에서 아예 손을 떼고 과학을 탐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 역학, 기상학 등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특히 전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1752년, 천둥과 번개가 치던 어느 날, 그는 커다란 연에 열쇠를 매달아 하늘에 뛰어 올렸습니다. 번개도 전기의 일종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그는 구름에서 전하를 이끌어내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연줄을 통해 흐르는 전류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로써 벤자민 프랭클린은 번개가 전기라는 사실을 증명한 최초의 과학자가 됐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원리를 이용해 세계 최초로 피뢰침을 발명했습니다.
미국의 과학 전문 미디어 디스커버리 뉴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 평균 초당 100개의 번개가 지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의 피뢰침은 세계 곳곳의 빌딩이나 높은 구조물에 설치돼 번개의 방전을 땅속으로 흘려보냄으로써 번개의 피해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번개를 복종시킨 인물로 유럽에까지 명성을 떨쳤습니다.
프랭클린은 피뢰침 외에도 다양한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1740년대 초 그는 기존의 난로보다 열 효율을 크게 높인 일명 프랭클린 난로를 발명했습니다. 이 난로는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다중초점 안경도 프랭클린의 대표적인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리잔으로 연주하는 악기 하모니카도 그의 손에서 태어났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묻혀 유리잔 윗부분을 일정한 속도로 문지르면 찌잉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원리를 악기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오목한 유리그릇 37개를 가로로 배열하고 페달을 밟으면 유리그릇들이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이때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를 만지면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그냥 유리잔과는 달리 열 손가락으로 동시에 여러 음의 화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프랭클린은 다재다능하고 왕성한 활동을 한 인물이었지만 나이와 건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광결석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프랭클린은 79살 때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비교적 조용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프랭클린은 정치, 외교, 언론, 자연과학 등 미국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1790년 4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타계했습니다. 당시 84세였습니다.
철학이든 문학이든 과학이든 어디서나 실용을 강조한 프랭클린은 삶을 마감한 후에도 가장 미국적인 인물 또는 미국인들이 가장 닮고 싶은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독립에 크게 기여한 정치인이자 발명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의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쿵푸 팬더 3를 통해서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어린 시절 헤어졌던 친아버지와 재회한 쿵푸 팬더 4는 아버지와 함께 팬더 마을로 가서 다른 팬더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도 잠시 새로운 악당 카이의 등장으로 4는 예상치 못했던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ncredible power awaits you.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보통 justice is served. Justice has been done.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뜻은 proper punishment is given. 즉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형벌을 준다. 즉 정의가 실현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하면 정의가 곧 실현될 거야. 정의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라는 뜻이겠죠. 새로운 악당의 등장으로 포는 이제 덤벙거리고 놀고 먹는 게 행복인 팬더 친구들에게 쿵푸를 가르쳐야 합니다. 포는 새로운 임무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데요.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오늘의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Paul, you must take the next step on your journey. Incredible power awaits you.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오늘은 Justice is about to be served 라는 표현 알아봤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